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겸직해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늘 속개된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오늘 노동당 최고위 직함과 성명을 서열순으로 낭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회에 알렸습니다. AP통신도 소수의 해외 취재진이 당 대회가 열린 평양 사이오 문화회관에 들어가 참관하는 것이 허용됐으며 외신 기자들이 대회장에 머문 10여 분 동안 김제1위원장의 당 위원장 취임이 공식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김제1위원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외에 박봉주 총리와 최룡해 당비서가 새롭게 뽑혀 상무위원은 모두 5명이 됐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치국 위원 19명과 정치국 후보 위원 9명을 선출하면서 리수용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김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정무국을 신설하고 비서국을 폐지하는 등 당 조직 쇄신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취재차 북한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기자가 불경한 보도를 이유로 추방 조치됐습니다. BBC 방송은 루퍼트 윌핑스 헤이스 기자와 프로듀서, 카메라맨 등 취재단이 지난 6일 귀국자들은 평양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이 제지된 채 구금 상태에서 8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룡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은 윙필드 헤이스 기자가 사실을 왜곡하고 지도부를 폄하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체포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김정일이 숨지고 난 뒤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이 자리를 대신했다고 쓴 바 있습니다. 이란이 2주 전 정밀 유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란 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오늘 알리 압돌라히 혁명수비군 준장의 말을 인용해 이란군이 2주 전 2,000km 사거리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예정된 표적에서 불과 8m 거리에 오차밖에 나지 않을 만큼 정확성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캐나다 당국은 서부 엘버타주의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타주 소방당국은 최근 이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곧 불길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 시설이 대거 몰려있는 엘버타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대형 참사와 에너지난이 우려됐지만 아직 이들 시설들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로 시설 직원들이 모두 대피한 상태여서 공장이 언제부터 재가동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16만 헥타르 면적이 불에 탄 가운데 피해가 가장 심한 포트 맥머레이에서는 9만 명에 달하는 현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도시 가옥의 80%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주말 동부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의 실종자를 낸 몰타 국적 선박 선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몰타 선박 카탈리나호의 그리스 선장과 대부분 필리핀 국적의 선원 19명은 사고가 난 지난 7일 아침 사고 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다른 선박과의 충돌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탈리나호는 사고가 난 뒤에도 항해를 멈추지 않고 이동하다가 중국 해안경찰에 제지를 받고 조사차 저장성 베일룬항으로 인도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가즈니주에서 어제 발생한 버스 충돌 사고로 73명이 숨졌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59에 불과하며 화재와 폭발 등으로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험준한 산악에 나 있는 좁은 고속도로에서 버스 두 대와 석유 수송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결정서에서 김정은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번스 전 미 국무차관이 미국의 다음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hines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everage in the short term.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 남북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등 김씨 3대에 대한 호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공개된 당대회 사업총화 결정서에는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주위의 위협과 조국 통일, 세계 자주화 위협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서는 특히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라는 대목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개정한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그리고 2012년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는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각각 추대하고 호칭도 이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대회 결정서는 김일성 주석을 주체 사상을 창시하고 이끌어온 위대한 수령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계승 발전시킨 탁월한 수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결정서는 이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지칭해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뜻과 업적을 받들어 이어나가는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당은 이번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의제로 김정은 동지를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힌 이후 김정은에게 새로운 직위를 부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2011년 12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최고 사령관에 임명됐고 이듬해 4월 개최된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고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한편 세습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김씨 세습 3대의 호칭 부풀리기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이번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영구적으로 관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핵무력을 중추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입니다.
지난 1980년 6월 6차 당대회 당시 김일성 주석이 전력과 석탄, 철강, 시멘트, 비료와 알곡 등 세부 경제 부분까지 과거 10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10년 동안의 과제인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제시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또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정성 없는 선전 공세라며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 입장부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당대회 사흘째인 8일 채택한 당중앙위원회 결정서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물론 다양한 급의 대화와 협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군사분계선 일대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 상호 관심사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 대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에 추종한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을 전면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심리전 방송과 삐라살포 등 일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북한 측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개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겠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김 제1위원장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을 자처하며 도발을 자행하면서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미한연합훈련 중단,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수없이 반복해온 주장으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남북대화와 관련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평화체제 협상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데 남북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평화 제스처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미 평화협상을 가정하고 남북관계 측면에서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투트랙으로 북미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가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대화 제안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박근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모든 것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북한 제도 통일을 추구한다든가 또는 이제 북한 붕괴 전략으로 삐라라든가 미국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되면 자기들로서는 계속 핵개발이나 또 남북 대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 대회에서 천명하는 노선이나 정책이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며 발표하는 것인 만큼 한국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결정서에서 연방제 통일을 거듭 주장하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지난 7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 추진하고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6일부터 진행 중인 북한의 7차 당대회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한 미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미한 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어떤 경우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8일 진행된 7차 당대회 3일째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서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를 실현하고 핵무력을 강화해 북한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대국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서는 또 미국에 의한 핵전쟁 위험을 북한의 핵 억제력으로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핵 강국 반열에 들어선 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봐야 한다며 북한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정서는 이어 북한이 핵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만큼 그에 맞게 대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론에서도 핵경제 병진 노선 등 핵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입으로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전 세계가 비핵화하기 전까진 북한의 비핵화도 없다는 의미라는 지적입니다. 외교부는 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과거 핵선제 불사용을 천명했다가 올해 들어 핵선제 타격으로 입장을 뒤집은 전력이 있다며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당국 역시 북한이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주장은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은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수차례 핵 언급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인민들에게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핵을 앞세운 국가 비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정은 시기를 대표하는, 김정은 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단어. 결국 핵무력 경제 병진노선이거든요. 이거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이끌어오고 이거로 다 모든 것을 했던 거거든요. 핵을 개발한다든가 또 핵에 돈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뭐랄까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인민들의 불만을 이제 누그러뜨리고 핵 보유, 핵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핵을 움켜쥐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핵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강성 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김정은 체제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주장해온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또 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북한 애들은 이번에 당대회를 보면 비핵화는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병행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기대가 담긴 것인데 북한은 이제 우리는 비핵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정 박사는 이와 함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해온 북한으로선 경제 분야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핵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36년 만에 노동당 7차 대회를 열었는데요. 1946년 첫 대회부터 1980년 6차 노동당 대회까지 그 과정을 이은경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는 지난 1980년 10월에 열린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대회는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 수천 명의 대의원이 모여 당의 노선과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지도 기구입니다. 북한은 1946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당 대회를 통해 통치 이념과 노선 그리고 인사 문제를 정해왔습니다. 1946년에 열린 1차부터 4차 대회까지는 통상적인 당 대회에 해당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때는 당 규약을 개정하고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 열린 5차 당 대회를 계기로 노동당의 성격은 크게 변합니다. 북한은 이때부터 새로운 지도 이념인 주체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으로 정적을 제거한 김일성 주석이 유일 영도체제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주체 사상을 모든 생활화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막스 레닌주의로부터 김일성주의로 바뀌는 그런 당대회가 제5차 당대회죠.
1980년에 열린 제6차 당대회는 김정일 후계 구도를 다진 행사였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이 대회를 통해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상무위원과 비서국 비서, 중앙군사위원 등 고위 직책에 올랐습니다.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후계자 역할을 해온 김정일이지만 당대회를 통해 부자 세습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노동당 대회는 36년이라는 긴 공백기에 들어갑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으로 당 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라는 게 가장 북한으로서는 위험한 시기죠. 어려운 시기죠. 79년에 등설평이가 개혁 개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 개혁개방으로 가고요. 1989년에 가면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1990년에 가면 동서독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세가 전혀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2010년 9월. 북한은 44년 만에 당 대표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 대회 대신 임시 전당대회 격인 당 대표자 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차 당 대표자 회를 통해 김정은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부위원장 김정은.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듬해인 2012년 4월에 4차 당 대표자회를 엽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대회를 통해 제1비서,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얻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이방과 우리 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표자회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이른바 선군 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을 활용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굳혔습니다. 2013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선포한 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또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했던 정치국 회의를 부활시켜 주요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성택 처형도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 통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다음 정부는 미 동맹과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보내야 한다고 니콜라스 번스 전 미 국무차관이 말했습니다. 이 번스 전 차관은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스준 국무부 정무차관은 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차기 미 대통령의 아시안의 국가안보 과제 관련 강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번스준 차관은 차기 미 대통령은 북한 정부에 일본 또는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next American president will have her eyes open on this issue, must have. Must, I think, make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any threat to Japan or South Korea is inadmissible.
미국은 검증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30대 초반의 어린 북한 지도자가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갖도록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스 전 차관은 특히 이 메시지는 약효가 적은 북한보다 중국 정부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며 중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Chinese have to assure us that the North Koreans will not present a nuclear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n the next decade. I think that's an extraordinarily tough challenge.
과거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에서 두 번이나 대북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북핵 해결에 대해 미국에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 김정은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개연성만으로 상황을 평가해 전략적 억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에도 단기적 부담이라는 게 번스 전 차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중 공조 속에 중국이 먼저 책임을 갖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뒤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과 협상하는 순서로 풀어가야 한다고 번스 전 차관은 말했습니다.
The Chines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everage in the short term over North Korea. And together with the Chinese, we could then possibly see our way towards another.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며 중국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번스 차관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어린 지도자에게 미 서부 지역 주민들의 핵의 볼모가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가 작동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차관은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은 앞으로 미국의 10년간 특별하고 녹록하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며 차기 미국 대통령은 내년 취임 후 중국과 앞으로의 북핵 10년에 관해 첫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번스 전 차관은 이날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는 동맹을 분열시키고 한일 동맹의 핵무장 용인을 발언하는 등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 북한에서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동안 이 한국 서울에서는 탈북 대학생들이 모여 이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에서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 네, 뉴스로 봤어요.
북한이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대회를 기해 지난 6일 서울역광장에서 탈북 대학생들이 북한 당국에 주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을 촉구하면서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는데요.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7차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서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작은 사건이 아닐 수는 없죠. 근데 북한은 이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몇백만이 이제 아사자를 이제 냈고 또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등 또 이제 감옥에 가두는 등 그들이 자유를 이제 철저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 세습의 정당성이라든가 체제 우상화가 아닌 이제 북한 인민들에게 이제처럼 정말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을 이제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 국제사회에 북한 인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의 노동당 간부와 뭐 북한의 보위부, 뭐 이제 일반적인 뭐 상인, 이제 여성,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자기 입을 가지고 이제 북한 체제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정말 나와 있는 청년들이 이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나우 회원들을 비롯한 탈북 대학생 등 30여 명은 이날 캠페인, 즉 계몽운동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표현하는 몸짓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캠페인에 함께 참여한 주부 송윤주 씨입니다.
통일의 시대는 아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 대학생들 한국에도 굉장히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리고 북한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된다면 세계를 또 나갈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면 그리고 또 지금 현실이 2만 8천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북한 인권 위에서 함께
비바람이 부는 날씨 탓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나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더 힘든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이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참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 대학생인 김현희 씨는 이번 기자회견과 캠페인이 한국에서 살면서 잊고 살았던 북한의 현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되게 북한에 대해서 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또 그러한 현실감이 더 와닿게 되고 또 이렇게 와서 직접 참여해보니까 제가 뭔가 이런 캠페인 같은데 더 많이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갖게 되었어요. 북한에 대한 실상을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티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관중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응하는 느낌 그런 거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실감 있게 보여주진 못하지만 이렇게 티켓에 있는 글 한자 한자가 뭔가 대변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나우의 해외협력팀장 지철호 씨는 지성호 대표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탈북한 지 10년이 됐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면서 저 자체가 거기서 왔다는 정체성을 자꾸 재확인 하다 보니까 내가 배불러도 이렇게 입고 사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쁜 일상에서 사는 건 당연하겠구나. 그렇지만 남아서 이렇게 서류를 안 내면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나 말로만 우리 북한이 한반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동기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하게 됐고요. 진짜 마음 맞는 친구들 물 마실 돈도 없이 했거든요. 물 마실 돈도 없이 하다가 이제는 좀 그나마 물 마실 돈은 좀 생겼고요. 근데 그냥 지금의 감사한 거는 물 마실 돈이 생겼다는 것보다 그만큼 저희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을 그만큼 그래도 북한 인권이나 아니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들이 좀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옛날보다는 좀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한 김정환 씨는 평소 지성호 대표의 활동을 보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번 캠페인에 함께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지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행인분들이라도 잠깐이라도 시선을 주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나 실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어서 참 유익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한편 나우는 향후에도 탈북 청년들과 연계해 북한 주민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정말 이제 북한 땅에 독재가 물러나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정말 남한 드라마를 함께 보고 정말 쌀밥에 고깃국을 함께 먹고 그리고 제주도로 이제 해외로 여행을 마음껏 이제 통제를 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날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노력할 것이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저희들이 함께 있으니까 더욱 힘내시고 이제 거짓된 뭐 이제 그런 선전이 아닌 정말 우리가 잘 살 그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 또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 소식인데요. 막말과 자존 충돌로 유명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그리스 의회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 연금 축소 세수 인상안을 통과시킨 소식, 또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자 먼저 필리핀 대통령 선거 오늘 실시됐습니다. 당선자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까?
네, 뭐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에서 오랫동안 시장을 지낸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영국 BBC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 야당인 PDP 라반의 두테르테 후보가 39% 지지율을 보이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야당 후보자가 선두를 네. 달리고 있다. 정권 교체가 이제 전망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필리핀 대통령 선거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이 두테르테 후보는요. 선거 전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경쟁자인 그레이스포 상원의원하고 마누엘 로하스 내무장관의 줄곧 10%포인트 이상 앞서왔습니다.
네.
현재 이 무소속의 포 상원의원이 22% 지지율로 2위인데요. 참고로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로하스 내무장관을 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야당 후보인 두테르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포 상원의원하고 로하스 내무장관의 후보 단일화가 추진되기도 했었는데 결국 네. 무산됐습니다.
아,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는 야당 대통령 후보자가 줄곧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1위를 보이고 있는 두테르테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선 후보가 올해 71살입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재임 시장 중에 막말과 돌출 행동을 일삼아온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더없이 거침없는 독설 또 극단적인 공약 제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비교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 언론에서는 필리핀의 트럼프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이런 별명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쩌다가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겁니까?
네,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네. 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후보보다 더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막말의 강도도 그렇고요.
예.
또 구설에 상당히 자주 올랐는데요. 지난 1989년에 현지에서 발생한 교도소 폭동 와중에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숨진 호주 여성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 여성 선교사를 대상으로 예뻤다. 시장인 내가 먼저 성폭행했어야 하는데
이건 좀 심한데요.
네, 이런 막말을 했고요. 이외에도 뭐 여성 인종 비하 발언을 해서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자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신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어떻게 그 거물급 정치인이 됐을까 의아하기도 한데
네.
어떻게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겁니까?
네, 범죄와의 전쟁을 앞세워서 경제난과 범죄, 부정부패 염증을 느끼고 있는 이 필리핀 국민들의 표심을 얻었다는 게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네.
이 검사 출신인 두테르테 후보가요, 1988년부터 무려 7번이나 이 다바오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네.
이 다바오시는요 필리핀의 또 대표적인 우범 지역인데요.
네.
이 사람이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징벌자라고 불릴 정도로 치안을 확고히 확립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예.
또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 안에 모든 범죄를 소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높은 범죄율에 지친 필리핀 국민들에게 범죄 소탕을 앞세워서 어느 정도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출마 당시만 해도요 군소 후보에 불과했던 두테르테는 이 대통령이 되면 범죄자를 모두 처형하겠다는 극단적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단숨에 유력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높은 범죄율에 지친 필리핀 유권자들을 공략한 건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요, 두테르테 후보가 지난 토요일 수도 마닐라에서 이 마지막 유세를 가졌는데, 인권 관련 법규들은 잊어버려라.
예.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바오 시장으로서 범죄자들을 처단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고 말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네.
뭐 하지만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요, 필리핀이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테르테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독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현직 대통령이 공격을 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를 끄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후손들이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는 이 가문 정치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지지가 바로 이 두테르테의 인기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유력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어 온 마르코스 주니어 상원의원은요, 지난 1965년부터 86년까지 21년 동안 장기 집권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입니다.
예.
또 베니그노 아키노 현 필리핀 대통령 역시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아들인데요.
네.
대를 이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죠.
한 가문에서 오랫동안 집권하는 것을 역시 유권자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종 선거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사실 오늘 선거는 대선과 함께 총선, 지방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건데요.
예.
대통령, 부통령하고 또 상원의원 12명, 하원의원 297명, 주지사 81명 이렇게 18,000여 명의 공직자와 의원이 선출됩니다. 최종 선거는 이르면 내일 오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랜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죠. 유럽의 그리스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제금융을 더 받기 위한 그리스 정부의 추가 긴축 조치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의회가 이 경제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DPA, AFP 통신에 따르면은요, 그리스 의회가 오늘 연금 삭감, 증세를 포함한 개혁 법안들을 채택했는데요. 이들 개혁법안 표결은 원래 일요일 내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진통을 하면서 최종 표결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예.
이날 표결에서 급진 좌파 연합 또 독립 그리스인당 연립정부 소속 153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요.
예.
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리스 의회 의석 수가 300석입니다.
300석 가운데 여당 의원 153명이 찬성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된 건데
네.
그야말로 정말 가까스로 통과를 한 거군요. 굉장히 네. 그리스 의회에서 논쟁이 팽팽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번에 통과된 그 개혁안은 이 정부가 이 채권단에서 받을 3차 구제금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연금 펀드를 통폐합하고 개인 분담금은 늘리고 중상층의 세금은 늘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네.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고요. 세금은 늘어나게 돼서 뭐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는데요.
네네.
게다가 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작년 1월에 긴축에 반대하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의
네.
반발이 더 거센 거죠.
총리가 처음에는 이 긴축에 반대를 했는데 이제 입장을 바꿀 정도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치프라스 총리가 집권 6개월 만인 지난해 7월에요. 국가 부도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860억 유로 그러니까 970억 달러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이 채권단,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같은 대외 채권단의 이 요구 등을 그러니까 연금을 삭감하고 증세를 포함하는 이런
네.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예.
그리스가 2018년까지 국내 총 생산의 3% 수준인 54억 유로, 미화로 62억 달러 규모의 긴축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긴축 움직임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도 이에 앞서서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서 개혁안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요, 사흘 동안 연속 총파업을 벌여서 뭐 일부 공공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시위도 이어졌고요. 그리스 곳곳에서 이 화염병과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맞서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날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18,000명, 또 제2도시인 데살로니키에서 8,000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그리스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가까스로 긴축 개혁안은 통과를 했는데 글쎄요, 네. 그리스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2010년 재정위기로 유로존에서 처음 구제금융을 받은 이래 6년째 이 긴축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예, 대외 채권단이 지금까지 그리스의 160억 유로, 그러니까 미화로 18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예.
그와 별도로 그리스 은행 부문 개혁을 위해서 50억 유로, 57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번 개혁안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파업 사태가 확산될 경우 그리스는 7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상환을 어려움에 닥칠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장 급한 불은 끈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개혁안이 통과됐으니까요.
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가 바로 오늘 브뤼셀에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향후 그리스 긴축과 구제 금융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재벌에서 이제 뭐 사실상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죠. 도널드
네.
트럼프 후보. 그런데 이 정작 같은 당인 공화당 내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트럼프 후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있네요.
네, 어제 ABC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꼭 단합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반문을 한 건데요.
예.
자신은 지금까지 공직에 출마한 어느 후보와도 매우 다르다면서 공화당이 꼭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단합하면 좋겠지만
예.
꼭 전통적인 의미대로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글쎄요. 그렇다면 공화당 지도부에 일치된 지지가 없어도 본인은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어제 N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는데요.
네.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할 거고 또 새로 공화당에 투표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라면서 이들이 빠져나가는 표를 채워줄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예.
그동안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수백만 명이 새로 공화당을 또 지지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그 지난 시간에 공화당의 정치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네.
이 라이언 의장이 아직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을 단합하고 좀 더 보수주의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오는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인데
네.
여기에서 라이언 하원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던데
네.
그렇다면 라이언 의장의 지지를 얻는 게 트럼프 후보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하고 라이언 의장이 바로 12일 목요일에 회동할 예정인데요.
네.
서로 대화를 갖고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두 사람이 각자 따로 갈 수도 있다면서 라이언 의장의 지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네.
그러면서 라이언 의장이 공화당 전당대회 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할지 모른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예. 일부 언론은 이런 공화당의 상황을 내전이다라고까지 네. 표현을 하던데 글쎄요. 상대 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런 공화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요.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어제 CBS 방송에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무소속 유권자 등 쟁점에 기반을 두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후보를 원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다가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클린턴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의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물리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클린턴 후보도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도 선거가 있었지요?
네, 지난 토요일 7일 미국령 괌에서 민주당 당원대회가 실시됐는데요.
예.
클린턴 후보가 60% 지지율로 승리를 하면서 괌에 할당된 대의원 7명 가운데 4명을 얻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워싱턴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샌더스 후보가 대의원 49명을 추가했습니다.
예. 워싱턴주는 이미 지난 3월에 당원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73% 대 27%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예.
당시 주 전체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되는 대의원 34명 가운데 25명을 얻었는데요.
예.
하지만 워싱턴주는 이 선거구별 지지율에 따라서 67명을 또 따로 배분하는데요.
아.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49명을 추가로 얻은 거죠.
예. 중요한 건 이제 전체 대의원 숫자인데
네.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굉장히 앞서고 있죠.
맞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383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요.
예.
현재 클린턴 후보가 이 필요한 대의원 수의 94%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예.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예,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한 클린턴 후보가 오는 7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경선이 한 10개 주 정도에서 남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요.
예.
또 네브라스카주에서는 공화당 예비선거가 열립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 남북도는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 북도 모두 흐립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최저기온은 조금 올랐습니다. 14도고요. 낮 최고기온 역시 올라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양덕은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계는 최저 11도,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기온 15도, 최고 22도, 개성 최저 14도, 최고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용현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산, 풍산 지역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풍산 지역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2도. 장전은 아침 낮 기온 거의 차이가 없군요. 10도와 1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 오는 곳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북부는 전 해상이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1, 2m 내외입니다. 서해상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 아래로 잔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9일 월요일 뉴스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겸직해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늘 속개된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오늘 노동당 최고위 직함과 성명을 서열순으로 낭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회에 알렸습니다. AP통신도 소수의 해외 취재진이 당대회가 열린 평양 사이오 문화회관에 들어가 참관하는 것이 허용됐으며 외신 기자들이 대회장에 머문 10여 분 동안 김재일 위원장의 당 위원장 취임이 공식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김재일 위원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외에 박봉주 총리와 최룡해 당비서가 새롭게 뽑혀 상무위원은 모두 5명이 됐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치국 위원 19명과 정치국 후보 위원 9명을 선출하면서 리수용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차 북한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기자가 불경한 보도를 이유로 추방됐습니다. BBC 방송은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와 프로듀서, 카메라맨 등 취재단이 지난 6일 귀국차 들른 평양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이 제지된 채 구금 상태에서 8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룡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은 윙필드 헤이스 기자가 사실을 왜곡하고 지도부를 폄하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체포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김정일이 숨지고 난 뒤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이 자리를 대신했다고 쓴 바 있습니다. 이란이 2주 전 정밀 유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란 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오늘 알리 압돌라히 혁명수비군 준장의 말을 인용해 이란군이 2주 전 20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예정된 표적에서 불과 8m 거리의 오차밖에 나지 않을 만큼 정확성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최근 벌여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들이 이란에 대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며 제재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추가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7월 시리아에서 취재 도중 실종됐던 스페인 언론인 3명이 석방돼 귀환했다고 스페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총리실은 어제 성명을 내고 전날 석방된 안토니오 팜플리에가와 호세 마누엘 로페스, 앙헬 사스트레 등 기자 3명이 이날 특별기편으로 마드리드의 외곽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석방된 언론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진과 함께 환영이라고 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터키와 카타르 등 동맹과 우방들이 이들을 석방시키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은 납치범들에 관한 정보는 물론 언론인들이 석방된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서부 엘버타주의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타주 소방당국은 최근 이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곧 불길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시설이 대거 몰려있는 엘버타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대형 참사와 에너지난이 우려됐지만 아직 이들 시설들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로 시설 직원들이 모두 대피한 상태여서 공장이 언제부터 재가동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주말 동부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의 실종자를 낸 몰타 국적 선박 선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몰타 선박 카탈리나호의 그리스 선장과 대부분 필리핀 국적의 선원 19명은 사고가 난 지난 7일 아침 사고 해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다른 선박과의 충돌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